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39장 이제 40장이면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오늘 내용은 제사장의 옷을 이제 드디어 이제 제작하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큰 질문을 하나 해보죠. 옷은 왜 우리가 입기 시작했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원래부터 옷 입도록 창조되진 않았죠. 벌거벗었어도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였어요. 그래서 인류가 스스로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것은 유한하고 결국 한시적인 그 인간이 생산한 자본은 늘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유한성과 한계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옷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추방하실 때 가죽옷을 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추방을 합니다. 그렇게 옷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잘 보시면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려 이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가 40장 끝날 때까지 20번 가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사람의 아이디어나 감각이나 편의를 따라서 만드는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모든 디자인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기 때문이에요. 이 옷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 입어야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할때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제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바로 성도의 옷이요. 이옷 자체는 그리스도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강조하여 모든 문장마다 거의 등장했던 단어가 문장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옷은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이 옷이 완성되는 모든 과정은 또 하나 어떤 신학적 담론을 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어요. 정교하다는데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들은 첫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디자인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라는 대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성도를 얘기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자기의 감흥이나 감정이나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디자인하시고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만 이 옷은 지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 두 번째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건 당대 가장 비싼 자료입니다. 최고의 자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심정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최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믿습니까? 우리 보통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손 털죠. 나 할 일 다 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최고를 지향하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보잖아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냥 송아지를 잡았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럼 뭐 이쁘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최고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무슨 옷을 만들라고 그랬죠? 정교한 옷. 이 섬세함을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솜씨를 보시면 신묘막측 오묘해요. 야, 진짜 하나님 놀라운 분이다. 그분의 은혜를 겪고 나서 돌아보면 이 탐복을 뱉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놀라웁니다. 정말 정밀하신 분입니다. 1mm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신 분이에요.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천 개가 생긴다 그래요.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눈이 갑자기 천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조금 더 잘해줄 거 없나? 자꾸 살피게 돼요. 눈이 천 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대충이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최고로 사랑하시고 정밀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옷도 정교하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통칭해서 거룩한 옷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옷의 내용을 이제 보면 2절에 이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뭘 만들었죠? 에봇을 먼저 만들어요, 에봇. 이런 설명을 읽다 보면 그 머릿속에 그 희미하거나 막연해요. 이 에봇이 어떻게 생긴 옷인가? 그래서 새벽 시간이지만 그 옷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 좀 올려주세요.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설명한 제사장의 의복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우선 저 머리서부터 한번 좀 보십시다. 머리에 그 흰 두건 같은 거 보통 성경에서 관이라고 돼 있어요. 관. 예. 그리고 그 관 앞에 이렇게 이마 쪽에 그 금줄이 있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 금패라고 돼 있죠. 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르는데 거기에다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여호와 성결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 성결 이마에다가.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성이죠. 거룩은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관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거룩은 관계 개념이에요. 신부가 신랑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가장 거룩한 것은 그분만 사랑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성결. 이제 옷으로 내려가면 제일 안에 받쳐 입은 하얀 색깔 옷이 눈에 띄죠. 그걸 무슨 옷이라 그러냐면 속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옷. 속옷이 있으면 겉옷이 있겠죠. 그 속옷 그 바깥에 블루 칼라 옷이 있죠. 이걸 겉옷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옷. 그 속옷 안에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팬티라 그러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팬티를 입은 지가 뭐 얼마 안 되죠.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어요. 이 겉옷은 블루 칼라로 되어 있어요. 청색.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을 설명할 때 쓰는 색깔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자들 그 주방에서 일할 때 쓰는 그 입는 앞치마 같은 거 있죠? 그게 에봇이에요. 에봇. 그리고 에봇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두 가지 장치가 되어 있는데, 첫째는 허리띠입니다. 그다음에 말고 멜빵가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 성경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림 그대로 두시고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여기서는 이 견띠, 저 어깨바지라고 돼 있어요. 저렇게 해서 이제 겉에다가 제사장의 특징을 설명하는 에봇을 입습니다. 그런데 가슴팍에 열두 보석이 달려있죠. 이것은 야곱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색깔들입니다. 이걸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바로 요겁니다.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성,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석들이 오늘날 어떤 보석을 설명하느냐에 따라서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살짝살짝 달라요. 뭐 사파이어를 얘기한다. 왜 우리는 보석에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사파이어든 뭐 루비든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거 같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보석들은 각 지파를 얘기하는데 저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자, 이제 다시 제사장 의복을 좀 보십시다. 예. 이렇게 해서 가슴에 방금 우리가 봤던 그림이 뭐냐 하면 흉패예요, 흉패. 흉패. 이걸 흉패라 그래요. 가슴 흉자죠? 이게 흉패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흉패 안쪽으로 에봇과 흉패 사이에 간격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주머니가 됩니다, 주머니. 이중 주머니가 되죠. 그럼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저, 보세요. 여기다가 흉패를 달면 안쪽에는 그 에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겹이 생기잖아요. 그게 자연적으로 뭐가 될까요? 주머니가 되죠. 그 안에다가 뭘 넣습니까? 우림과 둠밈을 넣어요. 우림과 둠밈은 이렇게 조약돌 같은 것인데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우림, 하나는 둠밈. 근데 이 우림, 둠밈이 다 복수형입니다. 원래 단수여야 되는데 우림, 둠밈이 복수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글자가 히브리 말을 보면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림 할 때 그 우자를 쓸 때 첫 알파벳이 알레프, 히브리어의 첫 글자를 씁니다. 우림, 알레프, 히브리어의 첫 글자를 써요. 그럼 탐의 복수가 둠밈이에요. 원래 이게 툼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 마지막 글자인 타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히브리어의 자음의 첫 글자 또 타우 마지막 글자.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거기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시작한 것은 끝을 낸다. 내가 완성한다. 그 뜻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의미를 알고 그분의 수식어를 명칭을 사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은혜가 돼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 그 말은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흉패 안쪽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것으로 뭘 하죠? 하나님의 뜻을 묶어냈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우림은 빛이란 뜻입니다. 빛. 그리고 둠밈은 완전,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는 우림과 둠밈으로도 역사하지 않았죠. 항상 우림과 둠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은 옷을 입어요. 그러면 이 옷의 구조를 우리 대충이라도 봤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슴에 흉패는 열두 보석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석은 전부 뭘 상징하죠?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안쪽에는 오늘날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림과 둠밈이 안에 담겨지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건너가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한 절씩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오늘도 새날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일상의 삶으로 예배가 마쳐지면 출발할 겁니다. 오늘 하루 중에도 수많은 마귀의 괴계를 통한 암묵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우리의 정서를 건드리고 우리의 분노를 폭발케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유혹해 만들고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 판단에 어려움을 주고 이게 전부 보이지 않는 마귀의 괴계예요. 공격입니다. 이런 걸 오늘도 이제 전문을 나서면 막 화살이 쏴져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정신으로 맨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어제도 한 청년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핑 하고 흘리면서 울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이제 눈물이 핑 쏟아진 거예요. 직장이 또라이들 많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 화상들을 우리가 또 상사로 모셔야 되고 동료로 만나야 되고 또 가르치는 학생들로 만나야 되고 아, 또 요즘 애들 얼마나 험해요. 예? 전부 귀하게만 키워가지고 이것들이 말이지. 그런데 또 막 성질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막 마음이 썩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럴 때. 자, 성경을 마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여러분 뭘로 끝납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습니까? 결국 우리를 그 수많은 불화살의 공격과 마귀의 괴계와 혈과 육의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로부터 버티고 보호하고 막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늘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가 분별이나 판단하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 마귀는요, 이 전선을 굉장히 교묘히 위장을 합니다. 그 전선을 아주 속여요. 그 옛날에 월남전 때 미군이 이 전선을 잘못 파악해서 진 겁니다. 월맹군은 인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고 미군은 땅 뺏는 전쟁을 했어요. 전선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성 공과 같은 그 감동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이성과 정서와 감정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매일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그 말씀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항상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고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고 동력이 될 수 있는 또 소중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진행되고 있는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주 캄보디아 선교 또 수도권 선교 농어촌 선교 이 모든 여름 일정이 주 안에서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될 캠퍼스의 현장에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